골로새서 64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 직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말씀 전에 언급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를 요구한다는 성경에 계시된 기본 원칙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완전히 멈추게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의 상징이었습니다. 열두 지파들은 회막 주위에 배열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막, 즉 하나됨의 장소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은 회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오직 남쪽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지성소, 즉 성막과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들 안에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계시는 곳에는 또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말씀하심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말해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주님은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부활 안에서 그분은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주 예수님은 육신에 의하여 제한받으셨습니다. 그가 우주적으로 되시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개인적인 데에서 단체적인 사람으로 확장되셨습니다.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그의 몸의 지체들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 위에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몸, 즉 단체적인 사람은 머리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지체들인 그리스도 안에 수백만의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마치 나의 온몸이 내가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이 아닌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부모나 그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중국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러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의 몸의 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단체적인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확장된 그의 아들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확장의 일부, 즉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인 우주적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과 참으로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아니고 투덜대고 불평하며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한담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에는 하나됨이 요구됩니다.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말씀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됨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심으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수직적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의 수평적인 평강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규례들과 예배와 삶의 여러 방식들을 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바벨의 효력을 없이 하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혼돈되고 혼동되고 분열되고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단체의 사람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하여 바벨의 혼돈과 분열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분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평강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연합하는 영으로 믿는 이들 위에 임하실 수 있었으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많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를 산출하시기 위하여 분열을 없이 하셨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파괴하고 분열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열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많은 이들은 예배당과 성당과 교파의 건물 안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들 안에서 그 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하심이 결핍된 이유는 평강과 하나의 결핍에 있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중심도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음.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의 상황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회복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해방된 주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많은 이유는 우리가 참된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의 이 하나됨과 조화를 단지 교회가 함께 모이는 대집회에서 뿐 아니라 또한 여러 지방교회들 안에서도 체험합니다. 집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가지며 훈육되고 양육되고 비피춤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고 하나됨과 조화가 충만한 상황 안에서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나의 영 깊은 곳에서 나는 집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계시의 장소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15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연결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합당한 상태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중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의 지성소를 위한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전달, 즉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흐르는 신성한 전기의 흐름에 대해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이 전달은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가져오는데 이는 그것이 새로운 요소, 즉 신성한 본질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됨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을 갖습니다. 우리 안으로 전달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요소는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평강의 본질이 됩니다. 이 중재하시는 평강은 단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녹여버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됨 안에서 지키고 조화된 상태 안에서 보존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공급으로 오시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중재하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빛비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비춥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빛비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여러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해줍니다. 영향을 공급함.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비추는 동안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의 체험에 있어서 내게 음식이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함.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목마름은 굶주림보다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마시지 않고서보다 먹지 않고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수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비추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강하게 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의 또 다른 방면은 강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들이 약한 것은 그들이 목마르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도 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혼 안에서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 건강한 것이 단지 합당한 물질적인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나의 영적인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때문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서 나의 영을 강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이 강함과 기쁨은 나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쁠 때 몸 안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 안에서와 혼 안에서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와 혼 안에서 강하게 될 때 우리는 몸 안에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의 치료법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씻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씻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그리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존재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우리의 체질 안으로 들어오며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건축함.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축합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괴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더욱이 우리를 함께 건축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적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지만 건축하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해지는 건축의 역사를 위한 합당한 상황 안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해방될수록 더욱더 건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케 함과 완전케 함.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합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지적했듯이 악인은 기관에 있어서는 온전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의 몸의 기관들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완전케 됨은 항상 성장의 방법으로 옵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의 기능들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하여 기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영양 공급은 몸의 지체들인 우리를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훈육함.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기능은 우리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건축되는 것과 훈육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되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것이며 훈육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건축되는 것을 포함하며 먼저는 미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훈육되거나 개인적인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덕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인내나 지혜나 겸손이나 친절과 같은 미덕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미덕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훈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덕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인내와 지혜와 겸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미덕들 안에서 훈육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빠름으로 또 어떤 이는 느림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빠름은 하나의 미덕입니다. 만일 한 무리의 형제들이 중요한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면 빠름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매우 아픈 어떤 형제를 돌봄에 있어서는 느림이 미덕일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또는 느리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육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방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말해야 하며 심지어 조용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상황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훈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훈육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균형 잡히게 하고 분변하며 절제하게 합니다. 빠름과 느림에 관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감정적인 파도에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파도가 높으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낮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동상들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미덕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훈육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추고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강하게 하고 씻고 건축하고 완전케 하며 훈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첫째가 되게 함.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집 안에 있는 것,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집을 만들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어떤 곳이 우리의 집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필요한 안배를 할 자유를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그대로 두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집을 정돈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집을 만드시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내 전체를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 내 속 존재의 각 부분에 출입하시도록 허용해 드립니다. 주여, 나의 속 존재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을 위한 집으로 만드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에게 적절한 방을 드리지 않았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한정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집을 만드시도록 말씀에게 자유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첫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첫째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첫째의 자리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말씀으로 첫째가 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주 우리 자신이 첫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한 첫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마치 첫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련된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자리는 은밀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주 예수께서 청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을 읽고 있다 합시다. 당신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들을 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첫째인지, 즉 자신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여,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주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됨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첫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 즉 빛비춤, 영양을 공급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함, 강하게 함, 씻음, 건축함, 완전케 함과 훈육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유익이 얼마나 큰지. 즐거움으로 충만함.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즐거움으로 충만될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즐거움을 갖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상 그 영을 받습니다. 그 영을 받음은 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며 즐겁게 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결과 3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결과를 봅니다. 만일 어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녀는 자연히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조하시게 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 같은 미덕들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뛰어난 순서로 배열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전달을 받으며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는 평강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심으로부터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랑과 복종과 다른 모든 미덕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갖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함.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뛰어난 상황이 기도 안에서 보존됨으로써 유지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고 하늘의 전달과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주하시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덕들을 가짐으로 산출된 뛰어난 상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